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객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다 함께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며칠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을 본 한 교역자가 제게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누구를 고발하겠다는 겁니까? 제발 우리는 고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알겠으니 앞자리 앉으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앞자리 앉았습니다. 예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한 교우님께서 주보를 보신 뒤 이번 주 수요일 설교가 정말 기대가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월 초 백투게더 행사 이래 족구 이야기를 저를 볼 때마다 하시던 그분께서 아마 오늘 설교하던 모습도 왼발, 오른발, 오버헤드기까지 하면서 하던 그런 설교를 연상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실력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 더 얘기를 드리고 난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교육자가 제게 수요 설교 잘 준비되고 있냐라고 묻길래 제가 성령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라고 대답했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다 알아요. 실력 있는 분이. 제가 웃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도 모르는 실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에이 실력 있으니까 제네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도 하고 했겠지요. 그리고 실력 없는 사람을 정한주 목사님께서 제네바 한인교회 후임 목사로 그렇게 추천했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네바 한인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제가 했던 고별 설교가 남아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실력이 있어서 제네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했는지 제네바에서의 3년 목회는 저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성령님의 일하심이었고 도우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연약하고 모자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이었고 실험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와 겸손까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솔직함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한 인간이 편곡되고 해석된 한 원고를 들고 나는 목사다 라고 열창하는 그런 무대가 아니라 일하시는 성령님의 작은 도구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기에 계신 교우님들께서도 한음 한음 주의 깊게 들으시며 저거 틀렸지라고 감점을 주는 청중평가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들숨과 날숨으로 함께 호흡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원 품꾼들이라고 성경에 소제목이 붙어져 있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시간적 개념은 무척 중요합니다. 총 6개의 시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 아침부터 시작하여 제3시, 제6시, 9시, 제11시, 그리고 저물매라는 시간 개념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 우리의 시간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과는 일출과 더불어 일몰과 일출과 일몰을 기준으로 대략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마감 짓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총 10시간이 약간 넘는 시간을 노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분명 6시 이전에 시장터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과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고 오전 6시부터 포도원에서 그 일꾼들이 일하도록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는 마태복음 20장 2절에서 품꾼들과 약속하여 할 때에 약속하다는 헬라어 단어 심페네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하다는 단어 심포네오는 이 헬라어 동사는 이 뜻과 더불어서 동의하다 혹은 계약에 의해서 규정하다, 합심하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방적으로 노동값을 주인이 매겨진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의해서 협정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은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그 노동의 자리로 불러져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채 규정에 의해서 모집되어 온 그런 굉장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부심을 아마도 이 이른 아침 6시부터 시작되어 일했던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질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자격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협상을 통해서 더 받고 덜 주고 양보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고 일반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언약과 관련하여 창세기 15장을 보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숫양과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각을 뜨고 쪼개어서 양 옆으로 마주 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쪼개어진 재물 사이로 횃불과 같은 모습으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본래 고대 근동의 계약 체결 방법은 쪼개진 재물 사이로 계약 당사자인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것으로 계약이 완료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내가 만약에 당신과 지금 맺고 있는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기에 쪼개져서 죽어 있는 저 짐승처럼 나 역시 쪼개어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맹세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달라 하는 아브라함 앞에서 쪼개진 제물 사이로 홀로 걸어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첫째, 내가 만약 너와 맺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바로 저 쪼개어져 죽고 있는 저 짐승처럼 죽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즉, 이 약속을 내가 죽더라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로 이 약속은 처음부터 너의 실력이나 너의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고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많은 교우님들은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즉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먼저 믿은 사람이나 아니면 모태신앙인 이 사람들이 갓 믿어서 온 사람들보다도 뒤처질 것이라는 말씀으로 많이들 적용하며 그렇게 해오셨을 겁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노동자의 관점에서 아니면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시며 이것은 분명히 노동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건 고발해야 될 상황이야 라며 불합리한 기업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아마도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주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 무언가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 불공정한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 실마리는 바로 마태복음 20장 1절에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0장 1절은 천국은 이라고 시작됩니다. 이것은 먼저 믿은 신앙인이나 모태신앙자가 역전당하는 그런 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 즉 영생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의 우리말 성경에는 헬라어 동사, 헬라어 관계접속, 인과접속사 가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뜻은 그러므로, 왜냐하면 무엇인 까닭에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석해서 번역해 보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왜 주님께서 하셨는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 절인 30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마태복음 20장의 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생략되어 있는 인과접속사 가르를 넣어서 마태복음 19장 30절과 그리고 20장 1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해석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바탕이 되는 앞에 있는 이야기, 즉 부자 청년 이야기와 그 부자 청년 이야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이야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해 묻던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은 분명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 앞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청년의 질문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지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스스로 선한 일을 하여서 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뒤이어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계명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이한 점은 십계명에 두 돌판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한 돌판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관계되는 또 다른 한 돌판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한 돌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시지 않고 사람과 관계되는 한 돌판의 계명만을 가지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된 그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련된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눈치채지 못한 부자 청년은 그런 것은 어릴 적부터 내가 이미 지켜온 것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의 많은 재산의 부분을 드러내시며 내 소유를 다 팔아 네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요청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되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근심하며라는 단어 루페오는 슬퍼하다, 구슬피 울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며 누구보다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슬피 울면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슬피 울며 되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 속에 우리는 적어도 오늘날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자신은 자격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슬피 울며 되돌아가는 그 청년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화들짝 놀라며 하나같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화들짝 놀라며 이런 결론에 이르렀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유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부유하기를 꿈꾸던 잠정적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부자가 상징했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타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자격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의 결론으로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무능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과 아울러 구원에 대한 전적인 주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천명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전적으로 놓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실언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28절에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열두 보좌에서 다스리겠고 버린 것의 여러 배를 보상받을 뿐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그 열두 제자들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요점은 28절과 29절의 그 본문의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속하다라는 29절의 그 동사에 있었던 겁니다. 상속이 의미하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합당한 수고에 의해 당연히 주어지는 대가요 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결론 말씀이 바로 30절, 19장 30절 말씀, 즉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로 든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새벽 6시에 와서 포도원에서부터 밤 그 저녁 저물 때까지 일했던 그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일컫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또한 나는 어릴 적부터 그와 같은 계명들은 다 지킨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 부자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들의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임금을 먼저 주거나 나중 주거나 아니면 똑같이 줄 권한이 주인에게 있듯이 구원의 절대적인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이라는 겁니다. 고로 자격 없는 당신들이 무슨 공로라도 있듯이 그렇게 요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 그 세 가지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아니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원수 되어 있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전 9시에 시장터 인력사무소를 기웃거리던 일꾼들이나 주인이 정오 혹은 오후 3시 그 저작거리 나와서 포도원에 일하도록 불렀던 그 사람들이나 모두 다 자격 없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 공통적으로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고 있는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식구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가장이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땅을 파고 물을 기르스라도 양식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손 놓고 그 저작거리에서 놀고 있던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인력 사무소에 얼굴을 내밀었던 것도 아니라 정오가 다 되어서야 얼굴을 삐끔 내밀는 그 사람들, 전신 먹고 추리닝 차림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슬리퍼를 끌고 거기 나와서 장기 두는 사람, 훈수 두며 있던 그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라고 핑계대며 오후 5시까지 종일토록 놀고 있던 그 사람들처럼 어쩌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 다가 어떠한 주인이더라도 일꾼으로 쓰기에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모두 주인의 다급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느긋함을 지닌, 아니 게으름에 걸맞는 느긋함을 지닌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십수년 전 미국의 한 고속도로를 칸이라는 한국계 미국 여성이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운전 중 상대방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운전자의 실수로 그녀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콤마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고 당시 바로 카니 씨가 임신 초기 상태였다는 겁니다. 온 가족의 바람에도 소망에도 불구하고 카니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에 마냥 생명을 지탱하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나 남편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매일같이 동생 카니 씨를 간호하던 언니 첼리스터 신상원 선생은 동생이 믿던 그 하나님에 대한 크나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날마다 병상 앞에서 아무 의식이 없는 그 동생을 바라보고 또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신이 어떻게 내 동생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을 사랑한다 하고 당신이 사랑한다고 했던 내 동생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콤마 상태로 1년여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누워있던 카니 씨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태중의 아기는 어느덧 자라 더 이상 태중에 남아있기에는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했습니다. 산모를 택하겠습니까? 태아를 택하겠습니까?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은 산모 대신 태아를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 의식 없이 누워있던 산모는 그렇게 제왕절개 수술로 귀여운 아들을 이 세상에 남기고 아들 대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신상원 선생은 자신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죽어가던 동생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자격 없는 자신을 향해 자신의 온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완벽한 사랑이라 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첼로로 노래했습니다. 또한 콤마 상태로 있던 아들을 이 땅에 남기고 간 동생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간 사람이란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3년도 6월 미국 시애틀을 갔을 때에 저는 카니 씨가 이 땅에 남긴 그 귀여운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첼리스트 신상훈 선생도 그러하였지만 저 역시 그 이후부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카니 씨와 그녀가 마지막 남기고 떠난 그 아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산모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온 생명을 던져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살도록 하신 카니시의 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주인이 불공정하다며 주인을 향해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인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로를 비교하며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대우받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도 시운찮을 사람들이 어떻게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포도원 비유에서 먼저 포도원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이 그러면 누릴 복은 없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전혀 먼저 와서 일했다는 그런 베네핏은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왔던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에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은 첫째,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들보다도 더 오래 일할 수 있었다는 것, 더 오래 일할 수 있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보상이요, 복이라는 겁니다. 가장 이른 시간에 왔던 사람이 온종일의 수고라고 표현했던,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자신의 공로라고 얘기했던 그것은 실은 그 사람들의 수고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자체가 복이요, 은혜입니다. 1997년 1월, 저는 다니던 대학원을 그만두고 장신대 신대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서울 시내 막노동판을 4개월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첫 차를 타고 인력시장으로 5시 반 혹은 늦어도 6시까지 가서 그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적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인력사무소 소장이 제 이름을 부르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까치발을 들고 잘 보이려고 눈에 띄려고 그렇게 애달바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날들은 선택되어서 작업 현장에 나가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일당 5만 원을 받아서 소개비 5천 원을 떼고 4만 5천 원을 들고 집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선택되기를 바라면서 혹시나 하고 기다려서 9시까지 기다렸지만 선택당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해는 저만큼 떴는데 작업복을 울러매고 캄캄한 반지하방 자취방을 향해야 했던 그때의 그 초라했던 심정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참담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마을버스를 타면 그 마을버스에는 장신대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들 하나같이 가방을 메고 그 차에 가득 탔는데 저는 작업복을 메고 다시 초라하게 학교로 향해야 했던 그때의 초라했던 심정, 그 슬픔, 아픔 저는 누구보다도 참 잘 기억합니다. 할 일 없이 노는 것, 그것은 슬픔이요, 그것은 아픔입니다. 그러기에 어디선가에게 누구인가 선택받아서 함께 그 자리에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인 겁니다. 먼저 포도원에서 들어온 사람이 두 번째로 누릴 복은 그 마음씨 좋은 주인, 선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주인이 일꾼들의 부양가족을 생각하며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하루 일당을 주려 하고 남들이 꺼려 하는 그런 일꾼들을 채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상식인데 상식 밖으로 행동하는 이런 선한 주인과 더불어 한 포도원에서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한 데나리온을 내가 받고 아니면 내가 좀 더 받는다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복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근본적인 복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행복한 웃음을 짓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라입니다. 여인으로서 출산 능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낳은 독생자, 외아들인 만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으면 웃음이라는 의미에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삭이 사라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웃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라에게는 더 근본적인 기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반복되는 여호와께서라는 어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줄곧 주목해서 보셨으며 그 여인을 돌보셨으며 나아가 25년 전에 그 여인에게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라가 한 아들을 가슴에 안고 있는 그 기쁨보다, 그 웃음보다도 더 본질적인 웃음이었던 겁니다. 본질적인 행복이었던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게 될 한 데나리온의 그 상급보다는 이를 통해 만나는 그 주인의 모습, 그 주인과 더불어서 함께 한 포도원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 그 주인의 선하심에 물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온 사람들이 누릴 복이라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이 포도원 비유 말씀을 묵상하며 참 기쁘고도 한편으로 참 슬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 이 텍스트가 저의 상황인 컨텍스트에 말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상황인 이 컨텍스트를 자꾸 이 본문 말씀인 텍스트가 해석하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포도원 안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소망과 그 너그러움이 저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저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조그만 일에도 버럭화를 내는 메마른 한 남자의 강팍함이었고, 뿐만 아니라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이 일에만 중독이 되어 살아가는 한 지친 남자의 모습을 제 안에 발견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났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쏜살같이 사무실에 뛰어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남아서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혹은 남아서 또 다른 책을 읽거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밤 11시나 10시나 11시가 되어 혹은 늦게는 12시가 가까이 되어서 집으로 가서 쓰러져서 자고 또 나오는 삶을 삽니다. 저는 제가 정말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동산에서 이 포도원을 가꾸며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며 함께 눈을 마주보며 그렇게 일한다면 어떻게 제 안에 그렇게 메마름과 강팍함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점점 잃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안도 찾아오고 오십견도 찾아옵니다. 손발도 차가워지고 근력도 예년만 못해집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잃어가는 것들로 인해서 참 서글픔이 찾아옵니다. 상심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조금만 다르게 보면 잃어버리고 있는 그것과는, 상실되고 있는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나이 들어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이 선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 포도원에서 일해 간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니스트처럼 언젠가 큰 바위 얼굴이신 그분, 그 하나님을 꼭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일 하나하나 모두는 다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기억된 사람,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부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하셨던 비유의 마지막 시간은 저물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언젠가 분명 세상에 저물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세상의 저물매 때보다는 우리 개인의 저물매 때가 먼저 찾아올 겁니다. 그때 교우님께서는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으로 내 인생의 시간을 계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실 겁니까? 아니, 그보다도 훨씬 앞서 몇 시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불공정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불공정함에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불공정함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높이 치들었던 분노의 손가락을 돌려 자격 없는 자가 구원받았음을 스스로 고발합니다. 바라고 비웃기는 우리가 어느 때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환난과 원수 되었을 바로 그때에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감사와 더불어 감격을 누리는 삶을 영위케 하신 선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몸으로 입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날이 저무는 그때 계수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